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1971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올해로 4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49번째 생일입니다. 벌써 중년의 나이인데요. 먼저 49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제가 날쌤 큐티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요.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립 기념일에 맞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9살에 걸맞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봤는데요. 49년 전에 그러니까 1971년도에 일대 목사님께서 이곳 메디슨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49년 전이면 진짜 옛날이죠. 뭐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이곳 메디슨에 한인교회를 세울 마음을 가지셨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셨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캠퍼스 타운이니까 이곳에 유학 온 학생들과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비전을 가지고 이곳 메디슨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과거 코스타의 시작이 그랬듯이 캠퍼스 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이죠. 유학생들을 말씀 가운데로 잘 키워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워내려는 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49주년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 창립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인 초막절 명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곳 메디슨의 교회를 세울 때 비전이 유학생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보면 나온 니고데모가 여기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니고데모가 세 번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니고데모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철저했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또한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러므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죠.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은 지금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에다가 정통 유대인이고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찾아왔을까요?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배운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시골떡이 갈릴리 목수를 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위는 높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그에게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체면을 구겨가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몰래 밤에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조금 배웠다고 하면 찾아가서 배우지 않아요. 신학책 조금 읽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볼 때 차이가 나는 갈릴리 출신 목수인 예수에게서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스스로에게 솔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부족함을 알았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 리더에게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십몇 년 전에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도 살아 계셨던 때였습니다. 물론 몸이 좋지 않으셔서 미국에 오지는 못하시고 영상 강의만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였던 오정현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옥 목사님 후임 목사를 찾는 중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오정현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말로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미국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서울로 가기로 결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뭘까요?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이 다시 오정현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이미 옥 목사님에게서 제자 훈련을 다 받았는데, 이미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쳤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시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서울 사랑의 교회로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장로님이 있는 교회라면, 이 정도의 겸손함이 있는 리더가 있는 교회라면 가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에게 와서 겸손히 기꺼이 배우려는 모습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성경에 대한 질문들, 삶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히 영적 리더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왔죠.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변명이 4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46절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잡아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도 무식한 대중들처럼 그렇게 예수의 말에 미혹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혹되어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기나 그의 가르침의 무게로 볼 때 무식한 대중들 말고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식인들 중에도 미혹된 자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미혹의 힘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미혹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지금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저주를 하는 분위기예요.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이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놀랍게도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니고데모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밤에 몰래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5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이 발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려면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함을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싸늘합니다. 52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죠?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묶여서 반응하고 있어요. 흑백 논리에 묶여서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했듯이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언행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이에요.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가 바로 니고데모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더 그런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편의 사람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옳아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의 사람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치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죠. 좋아하는 정치인과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는다면 진영 논리가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무조건 공화당이 옳은 것이 아니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무조건 민주당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묻지마 지지는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당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정파와 상관없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는 노력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르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의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역한 자들에게 가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반역자라면 정치적으로 볼 때에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잘못하면 로마의 통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조한 사람들을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필요하면 잡아서 그들을 처형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제목으로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이게 100리트라가 33kg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바리새인에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데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소신껏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의 자세로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혹 이 일 때문에 예수와 같은 무리로 분류되어서 처형당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는 소신껏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옳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49번째 생일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세웠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창립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궁금점이 있다면 기꺼이 겸손하게 영적 리더에게 배워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배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안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또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립 49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니고데모 같은 그리스도인인지, 니고데모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니고데모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자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소신껏 양심껏 행동하려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니고데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